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르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우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요. 1차로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왕족 출신의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왕궁에서 약 70년 동안 고위 관료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주관자이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기까지 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방의 신인 느보신이 나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종복자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으로 적국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릅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지위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모든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는 왕국의 세 번째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12명의 방백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다니엘 6장 2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른 총리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니엘은 자신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10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시시각각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대적들에게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들이 누구일까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자신을 이런 궁지에 몰리게 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더라.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죽음의 심리학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60년대 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600명 정도를 상담을 하고 그들을 상담을 한 이후에 많은 것을 깨닫고 책을 썼습니다. 큐블러-로스는 사람의 죽음을 다섯 가지 단계로 자신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오진이야 오진, 그럴 수 없어, 내가 죽다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일 거야 라고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애써 오던 일들, 또한 쌓아 올렸던 일들이 전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그 시간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분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Why me? 왜 나란 말이야? 죽어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쓸모없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야? 어째서 나냐? 라고 하면서 분노한다고 합니다. 또한 Why now? 하필이면 지금이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하던 일도 많고 끝내지 못할 일도 많은데 일을 시작하는 중에 그리고 아직 나는 이렇게 젊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내가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지금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분노가 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흥정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습니까? 병원을 옮겨볼까요? 외국에 가면 됩니까? 라고 흥정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좀 더 살겠다고 빚만 남겨놓고 결국은 가야 할 것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낙담과 우울해지는 단계입니다. 죽음 앞에 다가온 이 우울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못이 되면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죽음 앞에서 손을 드는 단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큐블러-로스가 정리한 내용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분노하지도 흥정하지도 그렇다고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세로 그리고 주님에 대한 동일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10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겼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정복됐던 국민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으로 시작을 해서 메대와 바사의 두 왕에 걸쳐 높은 지위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인 고국에 있을 때에 왕족 출신이었던 다니엘은 고등학문을 배운 인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선발된 목적은 적국의 왕을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일제시대 때에 강제로 창씨 개명까지 해야 했던 우리 민족처럼 강제로 창씨 개명을 한 다니엘. 적국의 왕을 위한 어용이 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국비로 공부를 한 다니엘을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 매국노라고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스스로 크나큰 고통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요즘 병세로 진단을 해서 아마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채식만 먹고서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진수성찬을 먹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에 응답해 주심으로 왕의 진수성찬, 왕의 진미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다니엘이 더욱 윤택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그의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근을 피해서 도망했던 애굽에서 심히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쟁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장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자신의 손으로 상하게 하지 않았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은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년 시기도 아닌 소년 시절에 나라가 멸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 겁쟁이의 모습도 그렇다고 숨기고픈 부끄러운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지역의 섭정왕으로 즉위한 BC 53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엘의 나이는 80을 넘긴 나이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방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0년에 남은 몇 년을 줄여달라고, 그래서 신속히 바벨론의 유수기간이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배옷을 입고 제우에 앉아서 금식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배반했다고, 주님을 배반했다고, 배신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잘 마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이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주님이시지만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오직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8절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증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약 가운데 거했던 민족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로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여인이 자신의 태안에 있는 생명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쏟는 것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태안에 품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도 같이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인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땅한 벌이었다고 기탄 없이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떠나싸우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통째로 어기며 살아왔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소극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완악한 심성으로 내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또한 행악하다는 잘못 행하다라는 뜻으로 실제적인 행동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외적 의미의 죄를 의미합니다.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다니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쉐마를 말씀하셨습니다. 쉐마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어 첫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이요 신앙 고백의 기저라고 할 수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쉐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집불통이었던 이스라엘은 추방당해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본문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달라고, 눈을 크게 뜨시고 굽어보아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들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간구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진실로 간청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현재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의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자격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담대하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어떠한 자녀가 바른 자녀이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자라는 그러한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가 바른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바른 학생이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잘 듣고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학생이 바른 학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바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잘 알아듣고 규율대로 잘 행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함께 사는 일, 더불어 사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소통이 무엇입니까?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잘 소통하며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동료 간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몹시 추웠던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화요 중보기도 모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12월에 합정동 집에 돌아와 보니 보일러가 얼어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외출로 설정을 해놓고 다녀왔는데 작년 12월에 한파를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보일러 회사 기사를 불러서 깨진 부품을 수리했습니다. 기사가 수리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분배기가 많이 노후됐으니 빨리 고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각 방으로 들어가는 분배기가 너무 노후되어 있을 때에 이후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고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분배기가 너무 낡았다 생각되었기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방이 따뜻해졌으니 이번 겨울은 지나고 날씨가 좀 풀리고 나면 공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추워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 기사가 염려하던 대로 분배기가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좁은 보일러실에서 사방으로 솟구치는 차가운 물벼락을 맞으며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회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아, 내가 보일러 기사의 말을 안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안 들었겠구나. 새벽 보일러 사건을 통해서 아주 오랜 세월 저의 경험, 저의 상식, 그리고 저의 의지가 먼저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할 때에만 잠깐 꺼내 사용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다고 했지만 실상은 늘 일방적이었던 저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 자신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저의 비전을 굴복시켜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저는 저 자신의 영광과 저 자신의 유익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을 그 새벽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월을 마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제게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들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우님들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결사의 각오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일은 주님도 어쩌지 못하실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주님도 변화시키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겨버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제가 교우님들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판에 박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보다 정답이 없다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말씀에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힐링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힐링, 치유가 아니라 닐링, 무릎꿇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우님들께서는 은혜 속에서 공감하시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은 무릎 꿇는 삶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지난 주일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무릎 꿇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셨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난 겨울 경험했던 것처럼 교우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머리로만 듣고 살아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실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함께 주님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작은 습관까지도 눈으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실로 듣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 그리고 그의 의지가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늘 앞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과 그 현장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진 사울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그 이후에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분이 머물라 하시면 바울은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말라고 만류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잠잠히 말씀하시면 바울은 당당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시면 꼭 해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텐데요. 저에게도 작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동급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만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던 것만큼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소망이 언제부터인가 제게 생겼습니다. 근대 살았던 그리스도인 중에 또 한 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도 5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들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무릎 꿇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았던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대상이 되면 될수록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더 간절하게 생각나곤 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이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목회자였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무기로 한국교회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구속하고 고문하는 등 신앙 말살 정책을 펴면서 잔악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기력하게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처럼 옥중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7년 동안이나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안질과 폐병 그리고 심장병 등이 악화되어서 몸은 점점 폐인이 되어갔지만 감옥에서는 언제나 평화로운 얼굴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회개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형무소에 갇히기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남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 중에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단락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다섯 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열백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년, 천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교난을 견디어 베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죽으사이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집,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방 땅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세상이라는 우상에 젖어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믿음 있는 척 하지 않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살아가고 계시는 교우님, 인생의 어느 계절을 살고 계시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여정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주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20대와 30대 청년뿐만이 아니라 작년 교구에서도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우님들이 주님께서 생각하여 보라고 주신 주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아들은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아듣고 산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땅과 상식을 잃은 120년 역사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